정말 그큰 기대를 품고 그 부푼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그 좋았던 기간은 딱두 주였습니다. 이두 주를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어떤 불안감이 항상 있고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성경 속에 어떤 몇몇 인물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제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같고 사도 바울 같은 목사를 두셔서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다음에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안 가고 그냥 여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아마 그때도 갈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하여서,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면 버리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기 위하여서 아마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9월 첫 주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제 가운데 이 날은 참큰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물론 오기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한 날이 9월 첫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만 7년을 꼬박 채우고 오늘이 이제 8년째 접어드는 첫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목회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챕터를 하나 여는 그런 주간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또 나누고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해왔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을 펼쳐서 그 말씀을 나눠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14장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부분 익숙하게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저 문제 제기만 하고, 다음 주에는 서론을 하고, 문제 제기랑 서론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어떤 열망과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진 않습니까? 뭔가 때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닌지,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가기 싫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 목표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교회가 정말 참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그 고민을 안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참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크고 번듯하고 웅장해서 잘 지어진 교회? 그건 아니죠.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이 모여서 꽉꽉 들어찬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교회의 참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좋은 참 교인, 참 신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 참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그런 신자가 진정한 참 교인입니까? 아니면 인성이 아주 성숙되어져 있고 성품이 좋고 온유한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참 교인입니까? 아니면 봉사 많이 하고 실천을 잘 행하는 그런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물론 일면 좋은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그러한 모습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좋은 신앙인인 양, 신앙인인 척 할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렇다면 참 교인이라고 했을 때, 참 신자라고 했을 때는 보다 좀 더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 교회와 참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힘써야 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좀 다른 본문을 함께 넣었죠. 서브텍스트를 같이 넣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원래는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생각을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들은 첫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 교회도 마침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고 그 교회에 있는 협동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와 또 이분이 한 설교에 대해서 좀 비교도 해보면서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좀 더 통찰력 있는 어떤 해석이나 견해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석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과 또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묻는 질문과의 어떤 대조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묻는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묻는 질문은 뭐예요? 36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야기할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라라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한 해석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계의 몇몇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망언을 함으로써 실제로 그 피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와 어떤 목사에 대하여서 상당한 비난과 욕을 얻게 된 어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기독교 신문의 어느 한 장로님이 그 시사 컬럼을 냈는데 그 컬럼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컬럼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와 그 기독교계가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퇴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서 아주 강한 긍정과 동의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내용을 들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를 일깨워야 되겠다라는 설교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무렴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남을 도와오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들었겠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닙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이러시기에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곱씹으면서 제 안에 뭔가 좀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좀 본의 아니게 그분 설교를 좀 디스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억한 감정이 있다거나 그럴 목적으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그 결론이 우리가 공감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를 일깨워서 우리도 나아가서 이웃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깨우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숨어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유전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를 일깨우는 것, 내가 그동안 소홀히 했고 알지 못했던 공감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깨워서 이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 거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굳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만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셔도 되고 서판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셔도 되고 녹음기에 녹음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DNA와 어떤 공감 능력을 일깨우는데 자극적인 가르침만 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 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사신 가장 표상이 되든 표준이 되는 삶을 사신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구제불능인 자요, 가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품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을 벗으시고 인간처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본받을 대상으로서만 우리 옆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처음으로 한번 이 비유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율법 교사가 와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을 회복시키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DNA를 다시금 일깨우자. 또는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자. 이것이 그 영생에 대한 물음에 대한 올바른 정당한 대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굳이 집요하게 끄집어내서 들춰내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교회 속에서 전하여지는 메시지의 내용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영생과 구원과 복음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나 자신을 향한 어떤 자아성찰과 도덕적인 함양과 어떤 실천적인 요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들어보셨던 설교의 내용들을 한번 되씹어 보십시오. 그 내용이 혹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설교를 무작위로 한 두세 편 들어보세요.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이런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과거에 이런 내용이 주된 설교의 메시지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인정을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한 내용을 터치하지 못하면서 그저 겉도는 내용으로 증거되어지는 오늘날의 메시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어버렸냐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 호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문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주력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어떤 기호와 어떤 편의와 어떤 호기심에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교회들마다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최첨단 장비들을 끌어들입니다. 가장 좋은 스피커를 끌어들이고 아주 좋은 조명들을 설치하고 예배 때가 되면 예배 전에 그 기계들을 관리하면서 준비하고 또 세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세신자가 어떻게 교회에서 잘 정착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극대화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프로그램화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성도들의 자상을 높이고 어떤 사회의 평화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또 효율적인 기업형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발빠르게 동분서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성도들은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멋진 그림에서 한 가지 딱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을 거라,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주도적으로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도시가 서로 미움과 어떤 질투가 싹 트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아비규환이 될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넘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반론이 제기됩니까? 이의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교회들 속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십자가와 죄와 구속과 죄사함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 자체를 메시지화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며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언급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왜 언급을 하냐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저 양념처럼 조미료처럼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용도로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심각성을 느껴보셨습니까? 좀 어리둥절합니까? 아직 항복이 안 되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너무 많은 다른 옷을 입혀놨어요. 우리가 입히고 싶은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입혀놨다고요.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 예수, 인생 코치 예수, 정치적 혁명가 예수, 철학자 예수, 심리치료사 예수, 도덕적 멘토 예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꿈을 같이 펼칠 어떤 파트너,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모범자 예수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죄와 그 구속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서 우리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기 위하여서 내가 전인적으로 변혁되기 위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변혁을 위해서 다니지는 않습니까? 내 자아 성찰과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교양 있는 모습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또는 어떤 사회적인 변혁을 위하여서 도덕적인 요구를 새로운 명령을 받기 위하여서 다니진 않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과거의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이단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영지주의 이단과 펠라기우스파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지주의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계는 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육체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욕하고 금식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계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오늘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통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지은 책이 긍정의 힘 또는 뭐 잘되는 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개인의 자아에 있다. 우리 자아가 키, 열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움직이는 힘은 내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 내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자아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선 영성이라는 부분들, 기독교 영성이라는 부분들도 자칫 이러한 부분으로 기울여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펠라기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약 4세기경에 영국의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가 이제 그 기독교 국가인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그 부푼 기대감이 있었죠. 기독교 국가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의 중심지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온갖 죄악상과 타락상을 보게 된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 교리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가진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본연히 가지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착하고 악한 것은 그 사람의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범자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선 이 영지주의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개선 또는 이 펠라기우스적인 도덕주의적인 신앙 색채가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이런 식의 설교의 내용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매주 출석을 해야 했던 그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의 범위에서 언제나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그 주제를 끌고 가냐 하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내용과 아주 뭐 방불한 메시지로 들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결국 그 결론이 어디로 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읍시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읍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를 좀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듣는 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1990년대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죠. What would Jesus do?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기 성찰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참 구세주요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율법사가 예수님의 묻는 질문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뭘 인정하죠?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조재선 목사님이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 그 십계명의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난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것도 하나의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주시는 하나의 명령이요, 율법 그 이상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율법 속에서 하나의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얹혀주는 것 외에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서는 이 영생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율법 교사이니까 그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행하면 되는 문제,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이해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그 한계를 넘는 율법에 대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율법이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행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범위를 넘어선 또 다른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의 초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 자체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자들이 아닌 무능하며 한계가 있으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초점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초점이 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이해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누가복음 18장 18절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어떤 관리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 내용들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문제에 대해서 다 지켰지만 한 가지 아쉬운 문제, 요 문제만 풀면 되겠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왜 주시느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확신에 드는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넘는, 그 한계를 넘는 또 하나의 도전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이 한 가지만 더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뜻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생에 얻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행하고 실천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가갈 마음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이 현대교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알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푸는 열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확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의 큰 교회와 어떤 그 인정받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전혀 동요하거나 그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러워하거나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그것이 부럽지 않더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들이 꾸역꾸역 차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참 복음의 선포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성도들마다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가 아니라면, 성도가 많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일한 어떤 수준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다만 제 안에 이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 교회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가 바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함께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라는 거예요. 세일꾼반을 하셔야 되고 또 사역반을 하심으로써 정말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온전한 진정한 그 복음 안에 올바로 세워진 신자인가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속빈 강정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모임이 되며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